에베소서는 기독교의 모든 복된 소식과 그 의미를 놀라울 만큼 간결하면서도 포괄적으로 요약해 놓았습니다. 이 서신서를 읽으면 누구든 경이로움을 느끼면서 예배하지 않을 수 없고 일관된 삶을 살아야겠다는 도전을 받게 됩니다. 에베소서는 요한 칼빈이 좋아하는 서신서이기도 했고 많은 신학자들이 바울 저술의 백미, 사람이 쓴 가장 신적인 저술, 서신서의 여왕이라고 평가하면서 많은 신학자와 성도들이 에베소서의 메시지로 인해 믿음을 갖게 되었고 또한 삶에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선행을 감당할 수 있었다라고 고백한 서신서이기도 합니다. 그 중에서도 프린스턴 신학대학원의 학장이었던 존 맥케이는 에든버러 대학에서 광좌를 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을 때 이 에베소서를 주제로 선택하여 광좌를 했는데요. 그는 에베소서를 바울의 모든 저술 중 가장 위대하고 가장 성숙한 우리 시대에 가장 적절한 서신이라고 말하며 기독교의 증류된 진수, 거룩한 기독교 신앙에 대한 가장 권위 있고 완전한 계략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에베소서 1장 2장에서는 하나님의 구원 목적과 행동에 대해서 그리고 3장 4장에서는 교회에 그리고 교회를 통해 자신을 나타내시는 것에서 계속되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5장 6장에서는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담대하고 기쁨에 찬 사신이 되는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의 담대한 주장들을 강조합니다. 그중 오늘 본문 1장의 말씀은 에베소서의 시작부로서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새 생명에 대해 말하며 자연스럽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첫 부분은 찬양이며 두 번째 부분은 기도입니다. 1장 3절에서 14절까지의 찬양 부분에서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신 하나님을 찬미합니다. 그리고 1장 15절에서 2장 10절까지의 기도 부분에서는 우리의 눈을 열어서 이 복의 충만함을 보게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오늘 새벽 시간에는 첫 번째 부분인 사도 바울의 찬양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창세 전에 그리고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시간이 시작되기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오직 하나님만이 온전한 존재로 존재하시던 과거의 영원 속으로 들어갑니다. 창세전의 영원의 때에 하나님은 무언가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속에 한 가지 목적을 품으셨는데 이 목적은 그리스도와 우리 둘 다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하나님은 마음속에서 우리와 그리스도를 한데 결합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아직 일어나지 않은 구속사역을 통해서 아직 존재하지 않았던 우리를 자신의 자녀로 만들기로 하셨습니다. 그것은 명확한 결정이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것은 하나님이 베푸시는 전적으로 과분한 은총에서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기로 하셨을 때 우리가 거룩하지 않고 흠이 있었다는 것과 그렇기에 우리는 양자될 만한 자격이 있는 존재가 아니라 오히려 심판받아 마땅한 존재였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게다가 그런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같은 진리를 반복해서 선포합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때로는 이 선택교리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닌가? 어떤 사람은 묻기도 합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그렇습니다. 실제로 당신이 자유롭게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오로지 영원 속에서 하나님이 먼저 당신을 택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라고 답해야 합니다. 또한 어떤 성도들은 내가 그리스도를 먼저 믿겠다고 결심한 것 아닙니까? 라고 물을 수도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도 우리는 그렇습니다. 실제로 당신이 자유로이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오로지 영원 속에서 하나님이 먼저 당신을 위해 결심하셨기 때문에 그런 믿음의 고백이 나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라고 대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에베소서 1장 첫 단락의 전반부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선택교리에 대하여 파악하고 기억해야 할 세 가지 중요한 진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시고 선택한 이 교리는 인간의 추측이 아니라 신적 계시라는 점입니다. 이것은 어거스틴이나 요한 칼빈이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것은 의문의 여지 없는 성경의 교리이며 성경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면 누구도 이것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구약 성경에 따르면 하나님은 세상 열방 중에서 이스라엘을 택하사 그분의 특별한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신명기 7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 따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 민족의 공동체를 택하셔서 그분의 성도, 즉 거룩하고 특별한 그분의 공동체가 되게 하셨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그래서 우리는 선택이라는 개념을 사람들의 이상한 환상인 양 거부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자신의 계시하신 진리로 겸손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요한 칼빈은 제네바에 있는 세인트 피터 교회에서 1558년 5월부터 시작해서 48번에 걸쳐 에베소서 전체를 설교했습니다. 그는 선택이라는 이 신적 계시, 하나님의 예정에 대해서 우리가 논증이나 이성으로는 하나님이 어떻게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셨는지는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선포하셨기에 그것을 안다. 그리고 믿음 안에서 우리가 깨닫게 될 때 그 진리가 충분히 스스로 입증되는 것을 체험한다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이 선택교리는 죄에 대한 핑계가 아니라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동기가 되어줍니다. 사실 이 교리는 우리가 영원히 안전하리라는 확신을 준 것 같습니다.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그분이 분명 끝날까지 우리를 지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이 안전함이라는 것은 우리의 죄를 눈감아 주시는 데는 사용될 수 없으며 또한 우리의 죄를 용인하거나 격려하는 데는 사용될 수는 더더욱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말한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니 안전하고 문제없어. 그러니 거룩함에 대해 신경 쓸 필요가 없지. 난 내 마음대로 행동할 수 있어. 하지만 이런 섬뜩한 추측은 참된 선택 교리에서는 전혀 그 근거를 발견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바울은 여기에서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를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셨다고 기록했습니다. 흠이 없다라는 말은 구약시대에 제물을 바칠 때 흠 없는 거룩하고 정결한 제물을 뜻합니다. 이 말은 우리가 마지막에 도달할 수 있는 완전한 상태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이 땅 위에서 성화의 과정은 바로 지금 여기서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택교리는 우리의 죄를 조장하기는커녕 죄를 금하고 거룩해야 할 필요성을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거룩은 바로 우리가 선택받은 하나님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선택받았음을 나타내는 유일한 증거는 우리 성도님들의 거룩한 삶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선택교리는 자랑의 근거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겸손하게 해주는 자극제가 되어준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중 하나라는 것을 사람이 품을 수 있는 가장 교만한 생각이 아니냐며 자신을 겸손한 척 내세우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어떤 행위나 공로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면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게 될지 모릅니다. 하지만 선택 교리는 성경에 공로라는 개념이 전혀 들어설 여지가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오히려 이 사람이 말한 것과 반대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것은 그들이 숫자 면에서나 다른 면에서나 다른 나라들보다 월등히 뛰어나거나 낫기 때문이 아니라고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그렇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셨을까요? 그저 그분이, 다만 그분이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신 이유는 그들의 공로 안에 있지 않고 그분의 사랑 안에 있었습니다. 요한 사도는 요한일서 4장 19절에서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에베소서 1장의 첫 단락 전체에서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바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 그리고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이라고 바울은 단언합니다. 창세전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공로를 주장하기는커녕 아직 우리가 존재하지도 않았던 때입니다. 그래서 요한 칼빈은 하나님의 선택은 값없이 주어지고 인간의 모든 덕과 공로와 미덕을 무너뜨리며 무효로 만들어버린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진리에 해석되지 않은 문제들이 아무리 많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를 죄가 아니라 의로, 그리고 자랑이나 겸손이 아니라 겸손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미의 감사의 고백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줍니다. 그 실제적인 결과는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는 것과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의 본질과 역사성에 대해서 이제 에베소서 3장 4장 이후로 본격적으로 언급하기 이전에 먼저 신약교회의 설립의 근거로서 하나님의 구속 예정이 택하신 성도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성취되었는가를 먼저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 첫 단락의 후반부에서는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은 목적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의지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그의 영광에 찬송이 되게 하려 함이라고 말하며 찬양 부분을 마무리합니다.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며 사는 것은 우리가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신 그분을 말과 행동으로 경배하는 것이며 다른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구약에서의 하나님의 목적이기도 했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서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말씀했던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기뻐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그의 백성으로 택하시고 만드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시기 때문입니다. 2022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여전히 코로나19 팬데믹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른 어려움들과 문제들로 인해서 삶의 자리가 만만치 않고 믿음과 신앙을 지켜내기가 쉽지 않은 때입니다. 하지만 아무 공로 없는 우리를 아직 존재하지도 않았던 창세전부터 택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의롭게 된 자로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지금 우리를 힘들게 하는 모든 아픔들과 고통들을 압도하고도 남음이 있는 이 새벽과 오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